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름으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길이요 빛이요 등불로 남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그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갖추어 두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TV 광고를 봐도 그렇고 또한 우리가 살아간 주변을 둘러보면은 참 이 문명의 도구들이 날마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휴대폰이라죠. 그것도 뭐 날마다 새로운 신조품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오늘 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걸 갖고 싶고 이러한 그 바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내 눈에 좋게 보이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갖추고 살고 싶어하는 이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것들을 또 다 갖추기 위해서는 돈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에 그렇게 목매어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그 살아가는 것만 두고 본다면은 이 세상 것을 갖추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 것을 갖추지를 못하면은 폼나게 못 산다는 그 이유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갖추어가지고 좀 더 폼나고 좀 더 멋있게 살고 싶다. 그런 욕망, 그런 바람이 항상 우리 속에 도사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에 우리가 그 사로잡혀 있을 때 사람은 항상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목말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야, 저거 새로 나왔네. 저것도 내가 갖추고 싶다. 저 사람 저걸 갖추고 사는데 난 이것도 없구나. 항상 그런 식으로 마음이 그런 듯 흘러가면서 어떤 불만도 부족함도 자꾸 내 속에서 그 쌓여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 근데 사람을 보면은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사는 사람하고 뭐 별로 갖추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차이는 한쪽은 좀 폼나게 산다. 다른 한쪽은 좀 초라하게 보인다. 사실 그 차이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초라하게 보이면은 남들이 뭔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옷도 멋있게 입으려고 하고 이것저것 세간사를 폼나게 갖추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갖추고 좀 폼나게 사는 것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재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신자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러한 신자니까 어떤 세상 걸 갖추고 싶어하는 그러한 바람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만큼은 빼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것저것 많은 걸 다 갖추어도 단 하나 예수님으로 갖추지 못한 삶이라면은 그건 다 헛일이다. 이 생각만큼은 여러분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피고 돌아보는 것도 뭔가 하면은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갖춘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자. 그런 그 열망, 그런 바람을 가지고 모이면서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심취하고 깊이 들어가면서 예수를 찾아가 배우는 이러한 걸 우리가 게을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갖추지 못한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그가 세상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비참한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심령을 예수님으로 갖추자는 것. 이걸 위해 내가 힘쓰자는 것. 이건 성도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고 또 신자라면은 사실 그러한 열망만큼은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뭐 뻔한 얘기지만은 신자로서 더상 생각해야 되고 잊어서는 안 될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것저것 세간살이를 뭐 갖추려고 하고 또 그걸 재미를 느끼려고 할 때에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세상 걸 가지고 갖추고 싶어하는 그런 내 열망 속에 내 심령을 예수님으로 갖추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은 얼만큼 살아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돌아보고 또 나를 점검하는 것도 사실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우리의 심령 갖추어야 될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일컬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예수님을 뭐 왕이다, 선지자다, 대제사장이다, 목자다 여러 칭호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그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이렇게 이제 부름받는 것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그런 이름으로 또 불러주자 그러한 차원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갖다 붙여놓는 그런 호칭 하나 그냥 붙여놓은 직위 이러한 차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어떤 예수가 필요하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일을 위해서는 그냥 예수가 아니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것이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단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물, 한 분이 이 땅에 왔다는 그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맨날 먹고 놀고 하다가 그냥 하늘로 가셨다 다행히 죽어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 건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의 일을 하신 그 일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과연 뭘 말하느냐는 것 이걸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의 기원은 구약에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그런 역할을 가진 그 한 인물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구약의 대제사장, 그 역할이 뭔지는 아시겠죠? 그 대제사장은 그냥 제사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의 인물이 아닙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그걸 제사장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왜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 너희들 나와서 제사 드려! 뭐,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를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은 못 나오게 하고, 그 대표자만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시는데 겸손 때문에 이제 입을 딱 다무시는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죄송스러운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자를 불러 나오게 한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대표자 말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어떻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뭐 그들만이 아니고 세상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맞대면할 그런 자격 있는 인물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자를 한 사람 선정을 해가지고 네가 대표로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웠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지가 어떠했느냐 그걸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처지냐?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었던 그런 처지다.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그게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러한 처지였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비참한 어떤 심판, 저주, 그 속에 들어있던 것, 그게 그들의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뭐 심술쟁이서 아니고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이스라엘은 악한 죄인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더러운 것, 악한 것이 거룩한 것과 함께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대면할 수도 없는 것. 그게 이스라엘 처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물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다 나온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세우신 것도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을 이제 제사장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뭐다? 대표자다.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대표자인 것처럼 우리의 대표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자로 세워서 예수님이 나오신 그것을 우리가 나온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살피시는 사랑의 증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다는 것,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제사장으로 주님이 오신 거기에서 여러분이 확증하시고 찾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내 처지를 안 돌아봐 주십니까? 이러한 불평은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제사장 세워가지고 대표자 세워서 하나님께 나올 수는 우리를 지금 받아주시고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를 안 돌아봐 줍니까? 왜 내 처지를 갖다 안 살피십니까? 이러한 불평이 합당하냐 그 말입니다.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신자가 끊임없이 가지는 의문이 뭐냐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면은 내가 이런 꼴을 당할 수가 없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사라지지를 않는 것. 이게 참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처지를 돌아보셨는데 그 증거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인데 그걸 보는 것이야. 자꾸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내 처지가 힘듭니다. 왜 나를 안 돌아봐줍니까? 이런 땡깡 부리고 있다는 거. 이게 이미 어떤 신자로서 어떤 바른 자세, 바른 모습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는 제가 뭐 중대한 문제, 사소한 문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가 뭐냐? 내 영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닌 말로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우리의 형편, 삶이라고 하는 건 사소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목을 맬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떤 구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 생각한다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돌아보신다는 것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실패의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처지를 살피시고 돌아보셨다는 것 이걸 확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확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진짜 바위 위에 굳게 세워진 그러한 신앙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중대한 문제를 이 세상에서의 삶에 두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다, 사랑하시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하실까? 나를 인도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그러한 의문이 절대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은요, 믿음의 결과, 어떤 믿음의 보상, 이런 것을 자꾸 세상과 연관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속에 의문을 자꾸 더 차곡차곡 채워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마귀의 시험과 일치가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이렇게 그 시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저가 너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명하여 손으로 받들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지금 높이 떨어 죽을 판국인데 분명히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 너를 보호할 거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럴 것이다.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다치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도니까 지켜줄 것이다. 뛰어내려봐. 그게 마귀의 시험이란 얘기죠. 결국 마귀는 세상 것을 가지고 네가 성도이냐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시험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증할 것 없이 예수님으로 이미 확증되었다는 것. 이걸 여러분 심령에 굳게 세우시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여러분은 마귀의 시험에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신앙은 더 어려워지는 것. 자꾸 뭔가 오리무중으로 빠져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꾸 꼬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냐. 이러한 의심들, 의문들, 바로 그런 것들이 마귀의 시험이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확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마귀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보면 5장 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뒤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한 사랑을 네 사업을 크게 해줌으로 네 사랑 확증했다.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 원탁이의 그 저 저 펄은 그 쪽지 그 주버가 쪽지 하나 있는데 아까 저 그걸 보고 엄청 웃었습니다. 그걸 보시면 그 안에 참 기가 막힌 내용들 많이 해요. 어떤 교회가 뭐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마치면은 마치니까는 뭐 남편 사업이 두 배로 뭐 매출이 뛰더라, 뭐 재력 고쳐지더라, 뭐 고쳐지더라,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확증이죠. 근데 거기에 제 눈을 번쩍 띄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세를 월세로 바꿔가지고 2천만을 목사한테 드림. 이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야, 은숙 이런 성도 몇 명 있으면은 내가 팔자 피겠다는 생각 딱 나더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요 세상에 찾아 헤맬 때에는 절대 길을 못 찾습니다. 이미 사랑의 확장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예수가 죽게 하신 그것을 이미 확증이 돼버린 것입니다.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가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보시고 나서 예수를 보내신 게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잘하니까 예수를 보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선택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자다운 모습입니다. 그게 신자 강건함이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되어진 세상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란 그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거기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아들이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행위나 삶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죽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보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처지로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표로 보내셨다.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걸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이렇게 부르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세상에서 되어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일을 기존해가지고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주를 믿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직무는 하나님께 나올 처지가 못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런 중보자 역할입니다. 자, 그 역할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편에 오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어떤 열심과 봉사를 가지고 하는 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에 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마찬가지니까 화목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은 착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예수의 죽으심으로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서 자랑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렇게 말하죠. 대제사장, 사람을 위하고 사람 가운데에서 취한받는 그 사람의 대표지만은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한 제사를 드리게 한다.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한 제사를 드린다. 그게 제사장 역할이다. 그런 얘기죠.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뭐냐면 자신을 예물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인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다? 사람을 위해서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주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에 마음껏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높이면서 주님 나는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게 진짜 주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고 주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되 결코 나를 잘되게 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대제사장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처지를 위해서 내 대표자가 되셔서 나 대신 십자가 죽으신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가신 그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 주님 네가 주님이 당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런 처지에 불과한 그런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 고백이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제사장으로 오셔야 되었던가 잘 생각하시면서 아, 내 연약함 때문이구나. 내 죄인됨 때문이구나. 그래서 내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친히 자기를 짐으로 들이심으로써 내가 구원의 길에 서게 되었구나. 이걸 생각하면은 참 그 신앙은 아주 귀한 그러한 신앙이라 이렇게 일그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속 심령을 예수님으로 갖출 때 그는 강건한 자고 그 심령 후패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심령이라 이렇게 일그름 받을 것입니다. 육신은 갈수록 후패할 수밖에 늙어지는 것이 육신 아닙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실감 있게 체험을 했습니다. 뭐 인터넷에 이미 올려놓은 뭐 푸념삼 올리는 글인데 제 휴가 때 기원교회 친구가 그 계곡에 놀러 오라 그래서 이제 놀러를 갔는데 어쨌든 요즘 한국 공짜가 없어요. 계곡 들어간 돈 받더라고요. 편말 딱 보니까 어른 1,000원 소형차 주차비 2,000원 딱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부부 갔으니까 어른 4,000원 주차비 2,000원 6,000원 계산 딱 나 만 원 주니까 이놈의 직원이 5,000원 줘요. 계산 잘못해 싶어가지고 5,000원 물어보니까 아, 어른 셋에 어르신 하나 그래서 5,000원입니다. 딱 듣고 보니까 아, 그러면 어르신은 경로인데 내를 보고 이제 어르신 이 경로 취급하더란 말입니다. 아, 이 속에 얼마나 불타고 나든지 말은 못하고 아, 겨우 1,000원 입고 오려고 내가 어르신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경로 소리를.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이 속에 심사가 팍 상해가지고 야, 내가 벌써 그런 소리 들어야 되나? 하기사 전에부터 어린 소리 들었거든요. 어디 가도. 버스 타면은 어떤 사람은 또 정신 나간 사람은 자리 양보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요즘에는 이제 거울 보면은 얼굴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머리도 비춰보고 머리도 많이 빠졌네. 얼굴도 많이 좀 늙었네. 뭐 이래 하면서 참. 요즘은요. 책을 봐도 이제 바로 못 봅니다. 돋보기를 써야 책을 봐고. 그래 아마 제 육신은 아마 말았으면 뱅 달리긴 하는 것 같아요. 빨리 가가지고 이러다가 진짜 얼마 못 가서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전 집사람한테 미안하죠. 얘는 젊은데 제가 어르신 소리 들으니까 어르신 마누라거든요. 이제는. 내 육체야 뭐 결국 후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속 심령이 주님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다면 내 속이 주님으로 갖추어져 있다면은 육신은 후패해도 육신은 어린 소리 들어도 내 심령은 주 앞에 청년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예수에서 부르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내 처지가 어떠했던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나의 모든 처지 진심으로 어떤 멸망에 처해야 될 이런 나의 모든 처지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 심령에 굳게 세우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 그 생활, 그 삶이 진짜 신자의 삶이라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것으로 내 육신을 갖추기를 원한 바람이 많이 있지만은 무엇보다 내 심령이 예수님으로 갖추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제사장으로 보내셨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처지를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주님으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세상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이미 확증된 그 사랑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진짜 행복자의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